인성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있는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제가 새로 써놨어요. 일단 그냥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를 보시면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MBC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대부터 40대, 50대까지 1위는 공부 좀할 거야. 그리고 60대도 배우고 싶었는데, 70대도 3위가 배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10대를 보면 엄마한테 대들지 말 거야. 친구랑 다투지 말 거야. 게임 끊을 거야. 욕 배우지 말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20대신 것 같은데, 엄마 말좀 들을 거야. 그 여자 잡을 거야. 돈좀 아껴 쓸 거야. 사고 치지 말 거야. 30대에도 돈 모아 집 사둘 거야. 그 회사 그냥 다닐 거야. 그 여자 잡을 거야. 아랫사람에게 잘해줄 거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인생에 후회되는 게 여잔데요. 10대부터 40대까지 공부 좀할 거야. 이건 똑같고요. 50대에는 또 공부 좀할 거야. 60대에도 배우고 싶었는데, 70대에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10대는 거의 좀 비슷하죠. 좋은 친구 사귈 거야. 20대에는 사표 낼 거야. 사표 낸 거야. 그다음 30대는 결혼 후 직장 그만둔 거, 부모님께 잘할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보고서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를 대변해 주진 못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죠. 그냥 저희 사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그걸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방향을 기대한 것도 있지만 이제 60, 70대에 가면 뭐 애들에게도 잘할 걸, 뭐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또 이제 남자도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이런 걸 많이 후회하지만 한 50대, 60대까지는 공부 좀할 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거는 지금 이거 한 장만 좀 후회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그 현상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그 단어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거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뉴스인데요. 어버이날 어머니를 안 매장한 20대. 근데 그 여기 보시면 추천과 반대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밑에 댓글로 쫙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일은 환영받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절대로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그냥 너무 뉴스에서 비일비재하고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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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뭐 그러니까 매스컴이 발달한 거를 이외로 치더라도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인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냥 이후로는 이 그냥 이 유인물 가지고 쭉 그냥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 유인물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은 유치부 아동 인성지도고요. 그다음에 서론에서 왜 그 인성지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인성이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2페이지에서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는 이제 학교라든지 일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보다 앞서서 기본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쭉 이제 보고 나서 유치원 초등부는 좀 자세히 보고요. 그다음 중고등부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인격 교육의 신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진 연구가 거의 지금 한 9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한 90년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좀 간단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교육, 인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는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성경적 접근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알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 있어서 11페이지의 결론에 있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부 교사로서 어떤 식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여기는 문제집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가 반사회적인 폭력, 폐륜적인 범죄, 공무원 비리, 대형사고 이런 뭐 어떤 범죄와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뭐 뉴스랑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보고 또 심지어는 이런 걸 보고 모방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제 점점 일어나면서 아주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반사회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된 그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이라고는 하나 벌써 1995년도에 이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이랑 책을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도 이미 90년대, 80년대부터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성 교육이란 게 결국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 여러분께서 경험하셨듯이 어떤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식 중심의 그 교육 때문에 인성에 대한 논의가 또는 교육이 있지 않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바람직한 인간은 자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그 저변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이 불러일으켜졌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인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 하면은 인성이 무엇이고 또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란 그 옆에 한자로 써 있는 것처럼 사람 인자에 그 성품 할 때 하는 그냥 성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성품이라고 하고 인성하고 인격은 거의 그냥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인성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좀 어려운 말을 써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특성, 이미 딱 그 사람이 갖게 된 기질과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인성은 가치지향적인 요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구나 추구하거나 소유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즉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품성, 바람직한 인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일컫는 인성하고 그러면 이 형 교육에 있어서의 인성이랑 함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외국에도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컫는 인성,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는 바람직한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보면 앞에 계명하고 뒤에 계명이 앞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 뒤에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인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형 교육에서 그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품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든지 악하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는 아무런 선악이 없다. 다만 어떤 결정을 할 때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옳은 뜻이거나 나쁜 뜻이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그 뭐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인간은 그대로인데 외적인 자극, 어떤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그 행동을 내면화해서 자꾸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 행동을 그 스스로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뭐 기본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또 뭐 아무 그 선악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대로인데 어떤 수양이나 자기가 끊임없이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절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맑게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인간상이 그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율법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성경에서는 내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간이 근원적으로 바뀜으로써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고 인간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옛 성품과 확연히 다른 영의 성품이 나타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육신에 속한 것과 영의 성품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성품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에 대한 정의를에서부터 좀 약간 많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이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교육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에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이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구원을 맺도록 하여 거기서부터 자라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주제를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생활, 그게 진짜 인성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가 정확하게 표제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생활을 그대로 그냥 나타나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둘을 비교하게 되면 형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성 교육이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각자 어떤 제안하는 기준이 다르고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학자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기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기준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대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이 세상에서 기업이 변화하는 속도는 비행기고 그다음에 교육 어떤 동기업이나 또 교육이 쫓아가는 속도는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이 변하는 세상을 반영하는 교육은 너무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바뀌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 교육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타난 사회 현상을 바로잡으려고 교육 과정이, 교육 목표가 세워지고 체계가 잡히고 과정이 짜여지고 하면 이미 세상은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동양에서 어떤 유교적인 가치는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중국이나 일본 그 안에서도 다르고 또 유럽이나 미국 또뭐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 갖고 있는 기준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성별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또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 또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 그 유타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몰몬교의 그 시작이 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 몰몬교의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7명 이상 애를 낳으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몰몬 교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고 애를 정말 그렇게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가치관 또 사회적으로 그 통용되는 가치관과 또 기득권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형 교육이란 거는 그 이제 밑에 목표를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말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바람직한 인간을 기대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정도로. 그래서 유치원 교육 과정과 또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치원 교육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교육 과정의 의미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레레라는 어원으로부터 출발한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경기 코스 트랙, 나아가 수행해야 할 교수 요목, 폴스 오브 스터디라고 하면 그뭐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고 대학교도 뭐 있잖아요. 전공 필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코스, 그걸 이겨내야 될 코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왔다. 학생들에게 그 무엇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교육으로 본다면 그 무엇이 교육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의도적인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교육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둔 공통적인 기준을 교육 과정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보면 거꾸로 이 교육 과정에서 의도하는 인간상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방향을 보면 유치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해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면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일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누구와도 이걸 제시했을 때 누구와도 어떤 그 변론이나 아니면 꼬투리를 잡힌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누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성경에서 목표로 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거,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그 교육 목적과 목표를 보면, 유치원 교육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태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 또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하고는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치원만 하려고 그랬는데,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그 어린 공공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이제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초등부도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교육 과정의 구성과 방향과 추구하는 인간상이 유치원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초등학교 교육 목적과 목표가 다른데, 이게 유치원에 있어서의 교육 목적과 목표와 다른 점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공동체 생활과 아이들의 지식 전달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 그다음에 뭐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게첫 번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게, 벌써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부터 교육 자체가 지식 전달로 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뭔가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는 걸 바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첫 번째, 시대적 상황에 대처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이건 좀 제가 자세히 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불과 50여 년 사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속한 물질적,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일궈냈다. 그러나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 사회로 급속하게 압축적 과정을 겪는 사이에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생명 경제 풍조 등 사회 병리적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앞에 저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인지 안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투영되었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부족으로 인한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질서 의식 결여, 예절 의식 부족, 인터넷을 통한 언어 폭력, 인터넷 게임 중독 현상,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므로 인성 발달을 저해하는 이러한 문제 행동 및 사고를 교정할 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 네, 이게 필요합니다.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방향이 틀렸고, 이제 한 10년 후면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오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걸 개발했다.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재밌게. 발달 특성상의 도덕적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 요소가 통합된 재미있는 활동 중심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읽고 좀 마음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이나 관련 교과 시간에 발효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시점입니다. 제가 저희 자매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뭐 1학년 다닌다고 하고 6학년 다닌다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저희 자매한테 얻었는데 이게 있기는 있되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안 하고 하더라도 그게 지식 전달의 어떤 중점에 있어서는 매우 부가적인 위치 자체가 애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인성 구성의 3요소를 보면 첫 번째 도덕적인 인지 능력, 두 번째 정서적인 실천 능력. 이게 뭐냐면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벌이는 이유가 그 도덕적인 무지와 도덕적 판단력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 능력. 이제 어린이일수록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서적 판단이 빈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칭찬을 통해서나 보상을 통해서 혹은 또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공감적인 그 정서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실천을 하고 안 하고 알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모르지만 애들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통합이 되면 인지와 정서 능력이 발달이 되면 실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구성 요소를 갖고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 문제를 그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켜보겠다는 것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인격 교육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좀 어려운데 그 현재 인성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격 교육, 인성 교육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 교육의 신뢰를 보기 전에 인격 교육의 두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첫 번째는 이 가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법적인 관점입니다. 이 가법적인 관점이 이야기하는 인격이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여기는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 그 인성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인성의 3 구성 요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인지능력, 정서능력, 그 다음에 실천능력으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분리를 해서 각각의 어떤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인격 그 향상을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법적인 관점이란 게 바로 그겁니다. 인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의지, 실천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요소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아는 게 부족하고 어떤 아이는 실천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 능력이 부족한 아이는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마련을 해주고 모르는 애는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게 가법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법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어떤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들이 실천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의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봉사활동은 이와 같은 실제적인 조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가법적인 관점에 의하면 현재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지식 전달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애들이 하질 않는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봉사활동을 가보면은 어렵게 사는 사람의 형편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운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봄으로 인해서 실천적인 능력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법적인 반대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승법적 관점입니다. 이 승법적 관점은 이 인성이란 거는 어떤 다른 요소로 분화가 될 수 없다. 인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식을 많이 전달한다고 해서 지식만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보완되는 게 아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잠깐만. 저희가 오세가 가끔 이제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11시가 되면 막 시끄럽거든요. 막 공과도 하시고 뭐 찬송 듣고 막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은빛 장르는 형제 자매님께서 오히려 불편하신 거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 시간에는 좀 찬송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성교육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승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앞에서 제안한 이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6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좀 중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과활동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교육이 지향하는 마음의 질적 변화를 겸양하고 있지만 봉사활동은 그것이 결코 마음의 변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교육이 지향하는 형태의 마음의 변화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딱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뭐와 같냐면 아이가 시소를 열심히 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시소를 타는 아이가 이제 시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의 법칙, 그러니까 물리학 법칙을 이해하길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법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제 가르쳐주는 것, 지식의 정답.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인격교육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40년대 이후에는 이제 잡지까지 사회적으로 나오는, 발간되는. 그래서 그런 잡지를 통해서 실제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래서 많이 사회 전반에 퍼진 거죠. 그쪽에서 이제 나온 걸 보면은 전통적인 인격 교육에 대한 이 전통주의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만 살펴보겠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토마스 데 미쿠나라는 사람이 포괄적인 접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격, 즉 인격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들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학교의 모든 도덕적 생활을 통해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은 교육자들로 하여금 학교를 도덕적 안목으로 보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바로 뒷장을 넘겨보시면 교실에서의 전략, 학교 차원의 전략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교육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정, 그 다음에 사회 뭐 이런 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에드워드 윈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인격은 인간의 정서적 기질들의 영구성을 의미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형과 비슷한 어떤 성격 특성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각자 가진 기질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합해진 것들은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관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법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토마스 리코나라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게 균형적인 발전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가법적 관점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법적 관점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격교육의 한 관점입니다.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은 가법적인 관점에서 교과교육과 활동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그 목표점이 명확하지 않고 형 교육 체계, 특히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지식 전달이라는 교육 역할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 시간이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나마 있는 봉사활동이 인격 교육을 위해서 있는 기대하는 이 위해서 봉사활동을 넣어놨는데, 내신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인자에 불과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것 이상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어떤 체계적인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으로 그 인성의 향상을 기대하는 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없는 거나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성경의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인성과 성경적인 접근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붙이고요. 인성과 인성교육을 정의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계점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준과 목적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알고 경험하는 거죠. 저희가 그 전에는 정말 그냥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인일 뿐이었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재에 붙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성경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인격 교육을 행하기 전에 인정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몇 가지.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 모든 교육 이론과 방법론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에 대한 견해에서 그 출발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성경적인 인간관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불행과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온전히 성을 행하고 싶어도 그 능력 상실해 버렸고, 인간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성향을 지니게 됐습니다. 말씀에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단 한 사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세 번째는 세상에는 악과 유혹이 있다.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을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공격,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오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자녀의 영혼이 선점되기 전에 영원한 가치관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면 어떤 악과 유혹이 자녀를 공격한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 사랑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만 하면 자녀는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인생을 값지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만큼 해보고 안 되고 요만큼 해보고 안 되는 어떤 교육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교사가 명심해야 할 것들. 제가 여기서 이제 부모하고 슬래시하고 교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제가 여기서부터 참고한 책이 이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데, 이 책이 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아주 어린 시기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분명히 취할 게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로서 이렇게 제가 나눠서 똑같이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교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와 늘 대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근데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 2시간. 많아야 3시간.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좀 많이 덜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한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님의 눈을 키워라 하고 대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나 교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중한 거예요. 두 번째, 자녀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배웁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면 거짓과 위선을 배웠고, 말로 별로 가르쳐준 게 없어도 진실한 생활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진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배우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인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를 하셨습니다. 로봇이나 동물처럼 창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위한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을 해야 되고 강요나 억압으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교사는 자녀의 자아상을 부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그래서 그 지금 갖고 계신 신입교사 교육 책을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쓴 것처럼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는데 제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도. 전도사님이 쓰셨고요. 김성태 전도사님께서 작년까지 교육을 그걸 가지고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성 교육에 대한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자존감.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귀하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사람들도 너를 좋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고 말해주면 나는 귀하고 사랑스럽다.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는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또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막 이제 뭐 아 너는 왜 자꾸 그렇게만 하니 넌 참 부재불능이구나 뭐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열등감, 무력감, 낮은 자존감, 수치감 등을 갖게 되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모나 조건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생명과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자. 그 아이가 뭐 어떤 아이든 간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뭐 사랑해. 이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이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인 가정이다. 부부관계가 견고하면 자녀는 저절로 안정감 있게 성장한다. 이 교회학교에 있어서 보면은 선생님이 안정감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본인이 막 너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막 너무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존재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부부가 어떤 불화가 있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견고하지 못한다라는 상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자기 자신이 안정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너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어른한테 절대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부 교사라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챙기기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6살 때 제가 처음으로 중간을 맡아서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쉽게 성적을 받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구석에 가서 그냥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고 어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오시는데 그 아버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그때 한 8번을 들으셨는데 구원을 못 받으셨고 오히려 자매님이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당연히 불하죠. 뭐 화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디 가서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살짝 얘기했지만 걔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결국에 나중에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님께서 그 이제 자매님이랑 제가 교제를 하는 중에 이제 자매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저는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매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뭐 아이가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리거나 이 앞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 만나면은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이고 한 시간 반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구역이나 교구에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열 번째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아버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영회를 가셔서 구원을 받고 아이가 첫 시간에 딱 왔는데 전혀 다른 아이가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저한테 첫 마디 했던 게 우리 아빠 교회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 교회가 독립하면서 저쪽으로 갔거든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만났는데 뭐 이제 아버님도 수양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수양에서 봉사를 하시고 애도 너무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아이들 안정감과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9페이지 맨 밑이고요. 9페이지 맨 밑에 떠나보내면 준비하세요. 자녀 양육은 평생도록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자녀는 곧 우리 품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아름다운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마음껏 즐기자. 바로 지금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떠나보내면 준비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1년 맞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3년 뭐 계속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를 대신 맡았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기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까지 혹은 완전히 성인으로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뭐 인격적으로 독립을 하는 나이까지 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아이를 맡았으면 1년 동안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52주 동안. 물론 이게 52주 동안 뭐 출석을 다 하고 아침에 지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10페이지 맨 위입니다. 떠나보내면 준비한다는 것은 자녀 양육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 나이에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부모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뭐 죄가 너무너무 이제 관영한 곳이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은 뭘 가르치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가나안 땅이나 애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겪는 지금 세상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를 보내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참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이 이 책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참 잘못된 사랑을 알고 나면 참 사랑이 뭔지 그냥 따로 안 읽어봐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 목마르면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 밑에 뭐 읽어보시고요. 네, 이제 신뢰, 사랑받고 있다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애착, 집착, 소유, 지배, 강요, 조종,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과잉보호 사랑,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를 만들고, 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한 사랑, 사주고 싶어도 자녀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요청해도 금방 사주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고, 만족의 지원과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권위 없는 사랑, 때로는 이제 마음이 약해서 잘못된 건 줄 아는데도 안 되라고 말을 못합니다. 애가 막 때를 막 쓰거나 그러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다른 측면이 저는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를 대신해서 자녀를 인도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애. 그 편애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얘가 요셉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만한 자녀. 요셉은 이렇지 않았죠. 근데 열등감과 분노라는 상처를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사랑.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모. 웬만큼 잘하면 칭찬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잘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아, 내가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건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 혹은 교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밝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이제 사랑이란 건 이제 참사랑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진심을 담은 사랑이란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꼭 해야 되는 거. 이제 바로 앞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훈계할까? 이제 인본주의 모델과 성경적인 모델이 좀 다른데, 인본주의 모델은 인간은 선하다, 민주주의 모델이다, 권위는 나쁘다,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 충돌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 지금 만족감을 준다. 근데 성경적인 모델은 전혀 다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이고, 아름다운 권위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제한과 질서와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그 갈등이 있어도 훈계를 해야 되고, 꼭 지금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훈계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수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힘껏 도와주며 훈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교정이라는 거예요, 교정. 그래서 그 훈계를 할 때도 너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냥 벌을 그냥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 그냥 벌을 딱 세운다는 거는 너 잘못했지, 너 스스로 깨닫고 반성해, 이겁니다. 근데 훈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올바른 걸 알려주고 그 아이가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드러난 행위나 성취나 성적 등을 보고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똑같이 그 동기와 마음을 보고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훈계는 아이에게 하는 거고, 성경적인 훈계는 아이를 위해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훈계는 고치려는 목적, 마음의 동기를 보고 자녀의 마음의 사랑관, 너무 많은 자유보다는 부모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필요한 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릴 때 이제 거의 완성이 되고, 그 세상적인 훈계는 평생이야, 평생. 근데 성경적인 훈계는 어릴 때 그게 이제 테이크 오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사춘기를 또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이런 훈계에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52주 동안 유튜브 계좌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는 제가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기대하고 이걸 들으셨다면 좀 아직도 혼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성경, 천지창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그래서 거의 한 모든 반이 넘는 공부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의 시기에는 이러한 사랑과 이런 사랑이 바탕이 된 훈계를 바탕으로 그 공과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제자들한테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이 장면에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좀 얻어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지껏 살펴본 것처럼 인격 교육은 성경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니까 인격 교육이란 건 결국 성경 교육이란 겁니다. 그 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는 인격 교육이라는 낱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성경 교육이 인격 교육이니까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구원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유치부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또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을 받기까지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말씀을 배우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기준을 먼저 딱 세워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나, 혹은 교사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보면, 유치부 아이들에 대한, 왜냐면 이게 보면은, 여기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인가?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아기니까 infants 혹은 뭐 children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주님께로 데려올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부분은 물론 육체적인 부분도 어린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아이를 데리고 그 수고를 할 사람이 없겠죠. 그 예수님이 계신 그때는 뭐 매스컴 이런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 어디 계신지 예수님께서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뭐 앉든지 걷든지 뭐 하여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아이를 데리고 수고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과 재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애들이 좋아서, 저는 그냥 애들이 좋아서 유치부에 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좋은 거랑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쏟아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실 좋아하는지, 애를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애들을 겪어보면 그 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그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사랑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분명히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그냥 애랑 놀고 뭐 돌봐주고 이런 게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거는, 내가 여건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가 원하는 요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그 아이가 미래에 되기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인 걸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사랑하는 행동.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신 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고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지만 애들이 나왔을 때 자기를 필요로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그런 걸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어른과 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뭐 막 알아본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성경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이들을 어른과 같이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성경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며 말씀으로 풀어주셨지만 여기에 나온 아이들은 그냥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아기들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체온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유치부 교사들한테 필요한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사들은 유치부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이 체온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치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성 지도라는 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4년간 질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